지난 시간에는 마약 중독의 실상과 효과적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코올과 니코틴 중독 치유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처참함과 회복의 시작은 통상 두 가지 이유로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첫째는 감동 또는 감화를 받았을 때이고 두 번째는 절망에 빠졌을 때입니다. 불행히도 중독자와 그 가족이 회복 변화를 시도할 때에는 주로 중독 행위 결과들로 더 이상 고통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절망감에 처했을 때입니다. 통상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들은 중독 결과들로 처참해져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감을 경험하다가 마지못해서 치유기간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중독자가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을 맞이하는 삶의 위기 시점을 힛바름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위기 시점은 다르지만 그 절망 지점은 동일합니다. 경고 증상들로는 처참한 결과를 다 겪어보지 못한 중독자들은 하이바름 에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나는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고도 중독행위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을 해서 다립니다. 더 처참해지기 전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고 증상들을 받아들여서 회복으로 정진하면 축복이지만 계속 경고 증상들을 무시하면 재난을 맞게 됩니다. 한번 알코올 중독에 대한 자가점검 질문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음 10가지 질문에 대해 정직한 답변을 해보시면 당신의 알코올 중독 문제 정도 파악과 회복 도움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첫째, 술 주량을 당연히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이따금 술을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술을 하느냐고 물어볼 때 귀찮고 방어적입니까? 네 번째, 자고 일어나면 먼저 술 생각부터 나거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때문에 오후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는 자신을 발견합니까? 다섯 번째,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이 당신의 음주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자신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또는 많이 술을 마셨는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일곱 번째, 다음 술자리를 고대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여덟 번째, 당신은 음주가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완전한 방법이라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홉 번째, 당신은 음주 행위로 야기된 부정적인 결과들을 자신에게 변명한 적이 있습니까? 열 번째, 음주를 중단할 생각만 해도 참을 수 없거나 우울한 감정에 빠집니까? 이상 10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분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고 대답하신 분이 계시면은 알코올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는 알코올 중독 3단계 과정을 한번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주량이 증가되고 tolerance increase, supports blackouts, 기억력 상실을 경험하게 되죠. preoccupied with alcohol, 술할 생각에 집착이 되죠. 그 다음에 술을 꿀꺽꿀꺽 마시게 되는 이런 증상이 초기 단계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 middle stage, 중기 단계에서는 lose control of drinking, 술에 대한 그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끝까지 마시는 거죠. 취할 때까지. The feel, remorse, depression, guilty.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후회감, 그 다음에 우울한 감정, 죄의식 감정 같은 것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Lost jobs and friends. 직장과 친구를 잃게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기 단계에 처하게 되면은 drink continuously. 술을 계속 마시게 되죠. Ethics and moral deteriorate. 윤리, 도덕적 의식이 타락이 되죠. 그 다음에 tumor. 수절증을 보이죠. 그 다음에 admit defeat. 인생이 참패된 것을 그 신하게 되죠. 이번에는 알코올 회복 3단계 과정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역시 3단계로 진행이 되죠. 첫째, 초기 회복 단계. Accept help from others. 외부 사람들의 도움을 수락하는 거죠. Learn about illness.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더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Overcomes denial of illness. 자신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죠. 그 다음에 Detoxiation. 만약에 술로다가 많이 장기가 망가졌거나 또 체내에 그 알코올 양이 많을 때는 배출 작업을 시키는 것을 초기 회복 단계에서 합니다. 두 번째, 중기 회복 단계, middle recovery. 여기서는 rebuild emotional balance. 정서 감정에 대한 균형 유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face problems. 문제를 직면하게 되죠. 사실 우리들이 살면서 문제가 맨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술을 드시는 분들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그런 경우가 계셨죠.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는 face problems, 문제들을 직면하는 것을 배우신다 했죠. 그 다음에 natural rest and sleep returns. 사실 그 술을 드거나 다른 중독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그 마음의 평안이 없고 밤에 잠을 술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술 없이도 자연적으로 편안해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아주 그 숙면을 할 수 있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다시 복귀하게 되죠. 그 다음에 diet improves. 식생활을 개선하게 되죠. 드디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 유지 단계에서는 return to normal function. 보세요. 벌써 이 정상적인 기능에 그 복귀하게 되죠. Rediscovers ideas. 이상 재발견이라겠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그 술을 하셔서 오셨으면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상을 찾고 잘 살아가시는 그런 것을 이제 마음을 갖게 되시죠. Build economic security. 그 술로 인해서 사실 그래요. 뭐 도박을 한 것 같이 많은 돈을 당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술값이 이게 도박에 비해서 싸니까요. 그렇지만은 알코올 중독이 되신 분들을 보면은 뭐 집도 몇 번 뭐 포클로즈 당하시고 사업체도 몇 번 안 돼서 다시 문다 그러신 분을 봅니다. 그분들 말씀은 술을 하셨을 때 자기의 능력의 50%밖에 발휘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0% 이상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사업체를 키워나갈 수 있는데 사업체는 물을 열고도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물을 닫는다. 그게 어차피 도박을 해서 이렇게 사업체를 날리나 술을 해서 자정적으로 망가지나 사실 결과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uild Economic Security,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신 거죠. 이제 회복 유지 단계에 들어오면 Solves Ethical Conflict. 이제는 술을 안 하시니까 회복 3단계에서는 도덕적 갈등 해소를 해요. 회복 유지 단계에서는 도덕적 갈등 해소를 학습하게 되죠. 그 다음에 Develop Friends and Support Groups. 회복 친구들과 지원그룹을 개발하게 되죠. 여기에서 한인 음주운전의 실상과 회복치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법률사무실에서 집계한 2008년도 한인 관련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각종 범죄 혐의로 체포된 한인은 총 2043명으로 그 중에 DUI가 883명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해서 거의 절반의 약물 도치 운전자로다가 확인이 됐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7년도에는 LA 오렌지 카운티 한인 DUI 건수가 586명이었던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이 2008년도에는 883명으로 늘어나서 33.7%가 증가됐죠. 남녀의 비율을 말씀드리면 남자가 78%, 여자가 22%로 여성이 약 4분의 1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서 다소 다르지만 DWI, 이것은 Driving While Intoxicated라고 해서 취중운전과 마약 도치운전, DUI라고 그러는데요. Driving Under the Influence라고 하는데 이 모두는 중범죄로 취급합니다. 미국 음주 처벌 측정 기준은 각 주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개 21세 이상 성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우리가 그것을 blood alcohol content라고 해서 약자는 BAC라고 합니다. 이 BAC가 0.08부터 0.10을 대개 음주 운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음주운전 규정을 0.05로 좀 미국보다는 낮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미성년자는 조금만 술을 마셔도 즉 0.05나 혹은 0.08이 안돼도 적발 대상이 되고 있죠. 첫 음주 적발 시에 지금 현재 한 1만 불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보험료까지 포함해서요. 재차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시에는 초범보다 처벌이 강화되어서 감옥에 가거나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싼 음주운전 티켓이나 대형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닙니다. 대부분 벌과금을 내거나 형식적인 교육만 받고 나서 음주운전자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음주 문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재수 없이 걸렸을 뿐이라는 생각들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치유가 원인적인 알코올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2007년 코리안 복지센터 조사의 자료에 보면 한인 음주교육 이수자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인 음주 실상과 그 회복 방향이 숫자적으로 밝혀진 셈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한인의 70%가 20대 내지 30대 운전자로 남성은 87%인데 비해서 여성은 13%이었으며 마약이나 음주 운전 재적발자는 무려 52%나 되었습니다. 즉 음주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인 셈입니다. 또 이들은 회복 치유 도움을 청하고 싶은 기관들을 이야기할 때 알코올 중독자 회복 모임 AA죠. 그걸 88% 선언했고 마약 중독자 회복 모임 NA를 31%,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24%, 재활센터 14%, 약물치료센터 13%, 교회 5%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 수치에서 주거치료보다는 외래치료를 더 선호하고 있고 종교적인 치유보다는 전문적인 치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한인 알코올 중독자 회복 모임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한인 사회의 알코올 회복 치료 실상과 효과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 방법을 알아보시겠습니다. 2007년 추석날 아침에 인천에 있는 한 알코올 치료병동에서 알코올 중독자 5명의 관리인 2명을 협박해서 열쇠를 빼앗아 갖고 철문을 열고 집단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석날 아침이라 집에 가고도 싶고 병원에 갇혀서 지내는 것이 답답했을 것이지만 술 마시고 싶은 육체적 및 심리적 갈망 심리가 집단 탈출 이면에 가장 크게 작용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탈출한 알코올 중독자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마음껏 술을 마시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못 말리겠어요 하는 그 상담 사연 올라온 것을 좀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술로 병원에 가신 게 지금이 세 번째예요. 그전 두번 경우를 봤을 때 지금 퇴원하신다면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만 될 뿐, 아버지나 엄마나 나나 별 도움이 될것 같지가 않아요. 면회 중엔 아버진 진짜로 이젠 술안 드신다고 맹세하셨어요. 근데 전 아버지를 못 믿겠어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었거든요. 원래 오늘이 아버지가 원하는 퇴원 날인데 전 끝내 병원에 안 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서 퇴원 수속을 했지만 아버지는 3개월 안에 다시 크게 재발되어서 네 번째로 병원 입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병원 치료는 육체적 및 심리적 안정 치료를 하는 것이지 중독증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 치유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대부분 한인 알코올 치료병원에서는 상담과 12단계 회복모임까지 제공하고 병원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병원 치료, 주거 치료, 외래 치료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집에서 일일이 술 취하는 모습을 돌보지 않고 시달림을 당하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편하고 좋아 보일 것입니다만은 알코올 중독자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것입니다. 회복 개념에는 자유와 정상적인 생활 영위 개념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라고 해도 마냥 갇혀만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심정은 긍정적인 희망보다는 부정적인 좌절감만이 더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전적인 회복 단계와 3단계 치유 과정을 알아보시겠습니다. 모든 중독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한번 알코올 중독에 처했던 사람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평생 동안 중독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만성병을 알고 있는 것이므로 안정과 회복 진도에 따라서 치료 과정에도 변화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중독증 치료에서 병원 치료에서는 한달 정도 안정 치료를 제공받고 주거 치료에서는 3, 4개월 동안 병원 치료에 후속 조치와 외래 치료로 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하며, 외래 치료인 12단계 그룹 회복 모임에서는 2, 3년간 장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중독되기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가기 위한 여러 회복 작업들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사회와 단절된 공간에서 병원, 주거, 외래 치료를 한 곳에서 제공하면 그 안에서 치료 효과가 더 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병원 치료 상담 사연에서 같이 퇴원 후에 다시 재발될 위험이 많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데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두 가둬놓고만 치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도 한 인간이고 가정에서는 가장이시고 자녀들을 돌봐줘야 하는 부모이므로 점차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발전적인 재활 치료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중독병은 악화로만 치료하는 진행성 질병인데 비해 회복은 발전적인 과정, 즉 developmental process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단계별로 중독증 회복 방법을 구분 운영해서 알코올 중독자와 그 직계 가족들이 그룹 회복 모임을 통해 외래 재활 치료에까지 관심을 갖게 하고 이들이 가정과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다음에는 음주운전의 피해와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요즘 연휴 초강력 음주운전 단속이니 미성년 주류 판매 함정 단속이니 하는 언론 보도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 40분마다 하루 40여 건의 음주 관련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사망을 하며 경찰은 공휴일이나 연말에는 안전운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 야간 운전자 10명 중에 한 사람은 취중운전자이고 또 음주운전자 2,0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만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 음주운전자 수는 적발된 숫자보다 엄청 많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997년부터 2002년도까지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사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 9,622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중에서 24%인 2,335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고 이 중에 1,588명은 술을 마신 음주운전자에 탑승했다가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순발력 저조 등으로 운전사고를 유발시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면 판단 및 사고 능력 상실과 좌절력이 감소되며 소주를 한 5잔 이상 마시면 체중 알코올 농도가 0.10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불규칙한 보행, 말더듬, 신체 조화부진, 완만한 반응 등을 보이게 되어 안전운전이 불가능해집니다. 일반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seeing, 보고, thinking, 판단하며 make a decision, 결심해서 driving, 운전을 하는 4단계를 거쳐서 안전운전을 하는 반면에 음주운전자는 seeing and driving, 즉 보고 바로 운전만 하는 2단계로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술 구입 연령 상향 조정과 가짜 신분증 단속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밝혀졌습니다. 1980년대부터 각 주정부에서 술 구입 및 소비 연령을 21세로 높인 다음부터 청소년들의 음주운전 사망 건수가 11%나 줄었고 가짜 아이디 단속으로는 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 이전부터 술을 마신 청소년은 21세 이후에 술을 시작한 성인들보다 알코올에 중독될 위험이 4배가 높고 알코올 중독자 부모의 아들들에 대한 반응 연구 조사에서도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 42%가 후일 알코올 중독자로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문제는 유전, 학습, 환경 중에 어느 한 가지보다는 이들 세 가지 모두가 합쳐진 결과이며 그 중에서도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도 벌금과 단속 정책만 강화하고 있어서 정작 음주운전의 원인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적 환경 제공에는 덜 관심을 기울여서 안타깝습니다. 1회 이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운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많은 벌금 부과와 형식적인 음주운전 교육보다는 회복 참여를 벌칙 조건으로 제시해서 보다 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니코틴 중독과 치유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흡연 습관과 니코틴 중독의 피해로 보면은 흡연 습관이 결국 니코틴 중독으로 됩니다.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흡연자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중독 물체이며 담배를 피울 적마다 니코틴이 흡연 보상 효과를 더해주게 되어서 흡연 습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매일 20개비, 일주일에는 140개비, 한 달에는 600개, 1년에는 7,000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셈입니다. 여기에 흡연 횟수를 곱하시면 총 흡연 담배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니코틴은 뇌세포 간의 감정 변화와 느낌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들을 변형시켜줍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니코틴이 뇌 화학 물질의 균형을 조정해 주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니코틴 작용에 자꾸만 의존되는 것입니다. 니코틴을 체내로 빨리 전달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입으로 피우는 것은 아주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흡연 시에 니코틴이 입술에서 폐까지 도달하는 데는 7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동맥을 타고 바로 뇌에 전달됩니다. 체내에서 니코틴이 해소되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다른 약물에 비해서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체내의 니코틴 적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니코틴은 각종 생체학적 영향을 야기하는 무서운 약품으로 마치 총성가리와 같이 체내에 유해해서 생명에까지 위험합니다. 실제로 사체 검사관들의 말에 의하면 흡연자들의 폐를 열어보면 폐의 구멍들이 많이 나 있다고 들었답니다. 담배 한 개 뼈에는 평균 8 내지 9mg에 해당되는 소량의 니코틴이 있고 흡연자는 담배 한 개 피를 피면서 약 1.5mg 정도의 니코틴을 흡입하게 됩니다. 물론 담배를 어느 정도 깊이 빨아들이냐에 따라서도 그 수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흡연자의 인체로 들어가지 않은 니코틴은 담배 연기를 타고 주위 사람들에게 간접 흡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다음에는 니코틴 피해와 간접 흡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흡연자의 30% 정도가 금연을 결심하지만 그 중에 8%만이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담배는 중독물체 위험순위 도표에서 코데인이나 수면제 다음으로 위험하고 카페인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천여 가지 이상 연구조사 모두에서 흡연은 질병과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고 담배 한 개비는 수명을 11분간 단축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 폐암 87%와 여성 관련 암 75%가 흡연으로 인한 것이며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보다 평균 6년 내지 8년 일찍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연은 인간이 암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예방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유방암을 가장 걱정들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유방암보다는 담배로 인한 폐암 사망 여성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비해 여성 폐암이 500%나 증가했습니다. 만약 20년간 매일 담배를 한 갑씩 피운다면 14만 6천 개비의 담배를 피운 것이므로 담배 한 개비를 평균 7번 흡입한 것으로 보면 100만 번 이상 니코틴을 입으로 들이마신 셈입니다. 한 개비 담배가 11분의 그 수명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20년간 담배를 피운 사람은 약 3년 이상 수명 단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 흡연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13세부터 15세 청소년 5명 중에 1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성인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15년 내지 20년간 담배를 피워왔으며 매년 400만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을 해서 매 8초당 흡연자 1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 1분마다 1억 개의 담배가 팔리고 있어 매일 흡연자들이 내뿜는 155억 개의 담배 연기로 가정과 직장에서 간접 흡연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흡연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도 간접 흡연 피해자가 됩니다.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들어가면서 생기는 연기는 흡연자가 들이마시는 니코틴 양보다 두 배나 많으며 일산화탄소는 5배가 더 많이 생겨서 흡연자의 아내는 비흡연자의 아내들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30%나 증가되며 자녀들 또한 잦은 기침, 재채기, 안구질환 등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니코틴 의존도 확인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첫째, 아침 잠에서 깨어나서 첫 담배를 피운 시기가 곧바로인가 또는 1시간 후인가? 두 번째,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싶은가? 세 번째, 하루 중에 담배 맛이 가장 좋은 때가 아침인가? 네 번째, 담배를 하루에 10개 피 이상 혹은 그 이하로 피우는가? 다섯 번째, 오후나 저녁보다는 오전 중에 더 담배를 피우는가? 여섯 번째,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에도 담배를 피우는가? 이상 6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심각 정도에 따라서 각 질문에 0부터 3이라는 숫자로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그리고 합산한 숫자가 3점 이하면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6점 미만이면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며 7점 이상이면 전문적인 회복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미국 사회는 500여 개의 금연 12단계 회복 모임이 있습니다만 한인 사회는 아직 금연 12단계 회복 모임은 없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만 이번에는 새해 금연 결심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흡연자들이 새해 결심으로 금연을 결심하지만 대부분 두 주도 못 되어서 담배를 다시 피우고 맙니다. 금연 첫 해에 60 내지 90%가 재발되며 1년 금연한 사람들 중에서도 15%가 2년 차에 재발이 되고 금연 6년 차까지 매년 재발률이 2 내지 4%씩 줄어들다가 그 이후에는 매년 1%씩 줄어들며 금연 10년 이후에는 재발기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미 약물 남용 방지기관의 금연 성공 통계에 의하면 10%만이 혼자의 힘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을 뿐이며 금연 프로그램이나 회복 도움을 받으면 20 내지 25%의 금연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금연 12단계 회복 모임 참여나 기타 여러 가지 회복 방법들을 함께 활용하면 35 내지 40%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해 금연 결심의 주요 실패 원인은 혼자의 힘으로만 금연을 시도하기 때문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금연 성공의 어려움과 금연 효과를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금연 초기에 육체적인 금단 증상은 잘 넘기고 나서도 니코틴 갈망 심리를 잘 대처하지 못해서 재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흡연 갈망 심리 대처가 곧 재발 방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흡연 갈망 심리가 아침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재발되었으며 특히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흡연 갈망 심리를 보였던 사람들 모두가 재발되었다는 조사가 있어서 흡연 갈망 심리 얼마나 재발의 원흉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금연자는 하루에 한두 번 또는 일주일에 몇 차례씩 흡연 충동을 겪게 되며 그 충동은 한 번에 몇 초 또는 1, 2분간 지속됩니다. 일시적인 흡연 충동에 못 이겨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그간 억제시켰던 금단 증상 사이클 전체를 재가동시켜서 첫 한 모금의 담배는 과거 담배 습관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담배를 피우시기 전에 그간 자신이 해온 금연 노력과 흡연 피해를 먼저 상기해 보셔야만 좋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는 잠시 자리를 바꾸시어서 몇 차례 이렇게 심호흡을 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 보면 흡연 충동 심리가 곧 가라앉게 되어서 재발 순간을 모면하실 수 있습니다. 금연을 시도했던 174명을 중심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만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흡연의 건강상 위험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을 보여서 재발이 많았습니다. 또 483명 남성 흡연자에 대한 알코올과 카페인 음료에 대한 흡연 연구에서 하루 커피 6잔 이상이나 술 5잔 이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재발이 있었습니다. 금연 중에 술이나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도 재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코틴이나 알코올은 모두 몸에 해로운 중독물질입니다. 오늘부터 담배를 끊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어떤 금연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흡연을 했든지 간에 금연 시점 처음부터 삶이 즉시 여러 면에서 향상되십니다. 예를 들면 금연 20분 만에 체내에서는 자연적인 치유 작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호흡과 기관지 문제가 좋아져서 감기에 덜 걸리고 수명이 연장되며 비싼 담배값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담배가 6불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갑에. 마지막으로 마약, 알코올, 니코틴 중독 어느 문제이든지 모든 중독 회복의 첩경 12단계 회복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호소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들은 도박자 남편을 정신병원에나 보내야 하겠다. 부모님들은 마약 자녀를 어떻게 하면 감옥에 보낼 수 있느냐. 자녀들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를 입원시킬 병원이나 기도원을 알려달라. 이런 호소들을 자주 듣습니다. 한인 가정들은 대가족제도와 체면문화로 수치심이 심하기 때문에 미국인들보다 3배나 더 중독문제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정작 회복방법은 잘 모르시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주거치료소에서 몇 달 있다가 나오면 다 나은 줄로 알았다가 거듭된 재발로 좌절한 나머지 아예 회복을 포기하는 가족까지 있습니다. 어떤 치료부터 시작하시든지 해당 12단계 회복 모임에는 장기적으로 참여하셔야만 새로운 생활태도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독자에게 회복 이야기만 해도 화를 버럭내거나 심한 거부반응들을 보이기 때문에 회복은 문제를 아신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바른 회복방법을 알고 회복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지도를 보며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이 치유 과정에서 중독자와 가족들이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중독은 난치병이므로 회복은 자신에게 중독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발될 수 있는 상황들에 잘 대처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족들은 신앙심에만 매달리며 기적적인 치유를 기원하시지만 가족들도 12단계 회복을 통해서 의존적인 형태, 즉 코디펜던시에서 벗어나고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방법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회복을 전등 불빛과 비유할 때에 나 자신이라는 전등 코드를 소켓에 연결하고 나서 스위치를 켜야만 밝혀질 수 있습니다. 회복으로 나온 나 자신은 전등이고 그룹 회복 동료들과 후원자들은 전기 코드 역할을 해주며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은 전기 스위치와 같이 회복에 필요한 영적인 힘을 제공해 줍니다.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이행하면서 참여자들이 서로 체험을 나누며 도울 때에 가장 회복이 잘 됩니다. 회복 모임 참여자 75%가 회복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회복 모임 날 가족이 금식을 하면서까지 회복에 참여하는 가정은 1년 만에 회복된 신뢰가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들이 열심인 가정의 회복률은 더욱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알코올과 니코틴 중독 치유 방법 두 번째 강연 제목을 마칩니다. 5시간에 걸쳐서 장시간 동안 약물 남용 및 치유 대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회복 치유 등불이 밝혀지기를 바라오며 우리 모두 평온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쩌서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변화하는 지혜도 주소서. 아멘.
想。